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난주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능력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아름다운 이야기도 멋진 설득도 무슨 미담도 아니고 실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진짜로 하신 일을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복음은 또 그 기쁜 소식을 보내신 분의 마음이 간절하고 진짜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은 늘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에는 그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만 듣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분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보내는 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했는데 보내시는 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마음을 가장 대변하고 그 마음에 가까우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으신 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상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 성령께서 복음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능력된 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아무든지 자기 마음대로 부르시는 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인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복음의 증인될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멋진 설교나 그럴듯한 설득력이나 찬란한 지혜가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도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하신 그 소식을 간증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시작할 때 다 전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도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능력의 설교자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훌륭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준비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간증할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방언으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 밖에는 다른 것으로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노라. 그래서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하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렵고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보배를, 능력의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된 소식 안에서 위하여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왜냐하면 보내신 분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시는 소망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복음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죽순 것 같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뭔가 잘한 것 같을 때, 예, 그래, 펀치라인도 다 하고 준비한 대로 다 했어. 그럴 때 이 별로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한 것이요. 사실은 2007년이었던가 제가 전도사 때, 세관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셨습니다. 교역자라고는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저 혼자였어요. 장로님이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첫 주에 모여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뭐 설교 한번 했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평소에 부르던 찬송하고 몇 개 하고 그냥 평소에 읽던 시편 읽고 그 시편에 기초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도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다음 주에 어땠겠을까요? 찬송가, 은혜 끼칠 만한 찬송가로 열심히 골랐습니다. 시편도 우리 드라마틱한 시편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막 책 보고 막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인도해야지.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이 한 시간 내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쇼하는 것 같았어요. 알맹이 없이 꽹과리 올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기도회 끝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이 그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물론 사용하시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 안 쓰세요. 써도 화가 돼요.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역사하면요, 맨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교만하고요,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 써주셔도 재앙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능력의 근본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줄 알아요.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 받게 하셨다. 참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참 이유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한 이 얘기는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한 번 나오고 11장에 또 한 번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차이가 뭐냐? 10장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3인칭 관점에서 베드로와 고넬료 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예루살렘에,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 집에 가라고 강권하셔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원래 가면 안 되는데 갈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누가의 관점으로 3인칭으로 기술된 후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데 같이 먹는 밥에는 도마뱀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는데 새우도 있고 오징어도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왜 같이 먹었냐,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명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1장에서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길래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다 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누가가 3인칭 관점에서 서술할 때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본 증인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난받아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그것을 본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되심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재판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 입으로 전할 때에는 그 자기가 한 설교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말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왜냐하면 베드로는 안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에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던, 가기 꺼려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마술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온 성이 큰 기쁨으로 들썩들썩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진짜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진짜 믿었거든요. 진짜 구원 받았거든요. 안수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왕 사마리아까지 왔으니까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이제 다른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루다라는 곳에 가서 절름발이를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요빠라는 도시에 가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살렸습니다. 다비다가 여자 제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제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옷을 막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씻어가지고 염까지 다 해가지고 다락방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죽었다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염까지 한 시체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소문이 막 났겠죠? 소문이 나서 어디까지 났냐면 이틀 걸려야 갈 수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로마의 백부장, 로마 장교 고넬료가 주둔하고 있던 도시입니다. 요파에서 이틀 걸리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의 이름을 듣고 베드로를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 고넬료 얘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요파에서 다비다를 살린 다음에 그 매일 기도드리던 일정대로 정오에 옥상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근데 정오가 되니까 점심때가 돼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됐어요. 사람을 살린 사도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 층에서 점심을 준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예수님도 어떤 집에 가면은 열심히 먹을 거 준비했잖아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하도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먹을 걸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먹어도 되는 깨끗한 정한 짐승도 있었지만 돼지나 도마뱀이나 뭐 이런 독수리 같은 성율법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일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성령님께 저는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 일이 세 번 반복됐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까? 대개는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줄 때가 많아요. 미리 짐작해서 이런 뜻일 거라고 막 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잠잠히 생각하던 중에 마침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 세 사람이 그 집에 도착했어요. 베드로 선생이 이 집에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넬료라는 우리 주인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장교인데 한 대위쯤 되는 것 같아요. 중대장쯤. 그런데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가라. 13장인가요? 13절인가요? 15절인가요?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틀 걸리니까 그 전날 출발했어요.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날 밤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가이사랴까지 같이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베드로 외에도 그 요파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 여섯 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인을 보낼 때부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나흘 걸렸습니다. 나흘 걸렸는데 가보니까 고넬료가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모든 식구들을 다 모으고 자기 부하들 식구들까지 다 모아서 온 집안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원래는 이방인 집에 와도 안 되고 와서 밥도 먹으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길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청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더 놀라운 거예요. 고넬료도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된 로마 군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로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이 있어서 전해졌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 군용 식량으로 나오는 그 음식 가운데 먹지 못할 것이 있으니까 유대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당시 할례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풍습이었거든요. 로마 군인이면은 군인들 막사에서 옷도 갈아입고 이래야 될 텐데 다 드러나거든요. 다 보여지거든요. 당시 학교는 짐네지움이라고 이렇게 다 발가벗고 권투하고 달리기 하고 이런 것도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 그런 거 올림픽 정신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짐네지움 학교에서부터 나온 그런 구호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조롱거리였습니다. 유대인이 그래도 우리가 미국 학교에 이렇게 애들을 보내잖아요. 선교지 가면은 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리스 로마인들이 하는 짐네지움에 자녀들을 보냈는데 이 할례 받은 것이 드러날까봐 창피당할까봐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기술까지도 개발했어요. 랍비들이 그것도 책에 써놨습니다.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 기록이. 어떻게 짐네지움에 가서 할례 받은 그 유대인 자녀가 아들이 할례 안 받은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 정도로 할례 받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는 됐는데 고넬료가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당시 부르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환상 받기 그 성령의 그 보자기 환상 보기 전날입니다. 벌써 하루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저 옆 도시 요파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부르려고 내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복음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니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 되심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은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그때부터 시작하신 일은 아닙니다. 사실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것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그 역사는 복음을 전할 때 믿게 하시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를 일으키시고 은사 주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로마 장교인데 이스라엘에 파견될 때 싫었을 겁니다. 울며 떠났을 거예요. 좌천됐다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은 로마 제국인데 여러 식민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일 동쪽의 변방 나라였어요. 이 유다 땅만 딱 건너가면은 파르티아라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은 로마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거기로 파견을 받게 됐는데 뭐 기뻤겠어요? 좋았겠어요? 가족들도 그 아버지도 야 너를 훈련시켜서 군인 만들어놨더니 그 이스라엘까지 가게 됐구나. 참 어떡하겠냐.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도 제자 훈련해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이 생겼다 그래요. 베드로한테 심부름 보낸 사람을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들, 그런 하인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보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부터 성령께서는 고넬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여기 온 것이, 여기 와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부터 믿었지만 저는 미국 와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미국 오니까 믿게 된 분들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눈치가 있잖아요. 부족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 오니까 교회 와야 사람을 사귀고 교회 와야 도움을 얻고 교회 와야 마음의 안식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게 된 분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떠나 미국 온 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 뭐 모르겠습니다. 와서 성공하신 분도 있겠고 더 어려운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국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된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라는 이 국제 정세를, 한국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얼마든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부르신 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루살렘 형제들한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겸손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광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서 지금 19년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 선포가 끊어지지 않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하시려는 크신 뜻 가운데 우리가 알고 모르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천국 가면 결코 보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결코 맨날 하프나 튕기고 맨날 찬송가나 부르고 유행가 못 부르니까 심심할 거라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역사하셨는지, 세계를 움직이셔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까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내가 세광교회의 형제 자매로 지체로 섬기고 같이 예배드리기까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때 언제 심심하겠어요? 언제 보링하겠어요? 맨날 놀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감격이고 놀랍습니다. 그날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지금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든지 지금 상황이 내 눈에 좋든지 나쁘든지 복이든지 고생이든지 지금 상황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상황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늘 틀림없이 한없이 선하신 계획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도록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내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선하신 뜻인 것이에요.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얼굴을 돌리십니까? 아버지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원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줄 아니까 선하신 것을 아니까 빨리 이루어달라고 왜 지금 안 그러냐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믿으니까 호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이루시겠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기도 같지도 않, 기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 맙시다. 담대하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관교회도요,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요. 이래 보이는 일도 있고, 저래 보이는 일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담대하고, 성실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하신 뜻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고넬료가 이날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설교하도록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자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오늘 일도 놀랍고 이 일을 위해 하신 일도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더욱 놀랍고 크신 계획 가운데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오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이야기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천사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본 후에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나오지가 않아요. 야,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성령이 막 말도 하기 전에 임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계속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들 등장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고넬료 집에 가기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꿈도 못 꿨지만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한 것은 어쩌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짐작하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다 모여서. 유대인 신자들이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할례 받고, 코셔를 지키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알고 우리도 지키고 있는데, 이방인들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이 일어나요. 답이 없었어요, 그때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한 일이 큰 역할을 해요. 베드로가 간증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방인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려고 나를 이렇게까지 보내셨다. 어쩌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그 일을 한 것은 그날 회의를 위한,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모든 민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 여러분,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오고, 어떻게 해서 복음이 우리 귀까지 들리고, 이 일이 시작되는 그 중요한 회의를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크신 계획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당한 상황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 아무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저앉겠습니까? 언제 실망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나는 다 짐작할 수 없어도, 오늘 나는 다 그 계획을 알 수 없어도 틀림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성실하고 예배드리고 증거하고 섬기는 나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름 없는 제자들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고 성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 오늘 하시고 계신 그 일이고, 세관교회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그 일이,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을 덮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자기의 일꾼들을 불러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오늘 옆에 앉은 사람을 섬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며 살고, 일터에서 증인되는 그 일을,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더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만 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 예수님 죽지 말았어야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말았어야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야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더라도, 내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은 믿음과 인내로밖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지라도 그 자체가 꼭 승리해서 간증거리가 있고 자랑거리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 보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거는 것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차세대의 지도자로 기를 지혜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정말로 틀림없으신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이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리더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 땅의 리더들로 세워 키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국에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그 사람인데요. 얼마든지 그 마음에 닿도록 복음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가운데에서 리더로 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온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건데요. 아메리칸 드림만 꿈꾸지 말고 자녀들 자기의 복받고 성공하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꿈을 크게 가집시다.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향해 지금 나가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고 담대합시다.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해드리는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 통해 하나님 크신 일을 할 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은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지금 여러분이 그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합시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놀라운 뜻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분, 교회와 목사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자랑하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면 금방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띄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자기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19년 동안 세강교회 세우신 것,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두 자매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전하는 것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그 사람 있죠? 예수를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복주셔야 될 텐데, 병을 고쳐주셔야 될 텐데, 마음을 위로하셔야 될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과 이웃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지도록 퍼져가도록 보내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든지 직장의 동료든지 이웃의 친구든지 크신 뜻 가운데 오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꿈을 크게 크게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다니엘과 요셉 같은 리더로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언어와 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알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빌리 그레엄 같은, 우리 교회에도 주기철 목사 같은, 우리 교회에도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배출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길 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리더들이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는 그날을 꿈꾸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비전을 꿈을 크게 가지고 담대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도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도 주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한 그 지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세광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 가운데 이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